예, 저희들이 이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에베소서 5장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이제 크게 보면 다섯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원칙입니다. 원칙.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에서 걸어가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 이제 이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참여하면 안 된다. 어둠의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음행과 또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이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그리고 이거와 맞물린 말들이 있습니다. 누추함, 이제 소위 음담 패설이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그리고 희롱하는 말, 이거 버려라. 그래서 첫 번째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마라,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의 열매는 첫 번째는 이제 모든 착함이다. 이것은 선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덕이 되는 것. 그게 뭔가 하면 모든 착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의로움. 이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기준, 거기에 부합되는 의로움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과 대조되는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빛의 열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책망하는 자가 되라. 어둠의 일을 책망해라. 책망할 때이 어둠은 빛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빛 앞에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 책망을 통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사람들 깨우게 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비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책망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행할지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 시간을 아껴야 된다. 그런데 아낀다는 뭔가 하면 시간을 구원해 내는 겁니다. 속량해 내는 것.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 남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죄를 범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참 역사적 의미가 있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구원해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것도 옆에 있는 분한테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가 딱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어둠의 일 참여하지 말고 또 빛의 열매 맺고 또 어둠의 일은 책망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말씀은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18절 마지막을 보시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부정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부정적인 교훈,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먼저는 금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를 방탕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제 18절 이 전반부 말씀 보니까 어떠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읽으면서 야 다행이다 다행. 성경에 술 마시지 마라 하지 않고 술 취하지 마라. 나는 술이 세기 때문에 아무리 마셔도 나는 안 취한다. 여러분 이래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는 뭐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술을 마시면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보이지 않는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 술 끊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협박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우리 교회 분들이 생각보다 술 좀 드시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리스트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지금 들리는 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좀 준비하면서 제가 이빨을 깨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술 취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은 그 영국의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다라고 평가받았던 분이 마틴 로이드 존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탁월한 책 중에 이제 로마서 강해가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 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강해 중에 이 본문을 설명을 하면서 이 마틴 로이드 존즈는 전직 직업이 뭔가 하면 의사십니다. 의사. 그래서 이분 아주 탁월한 의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이제 몸 신체를 고치는 의사에서 이제는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되라. 이런 소명을 받고 이제 로이드 존즈가 이렇게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의사셨기 때문에 이 부분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술에 대해서 이제 이 약품, 약학 쪽에서 정의를 내릴 때 그분이 제일 강조하는 게 술은 각성제, 활성제가 아니다. 이것을 로이드 존즈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각성제, 활성제는 뭐죠? 옛날 소주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 술이 저의 우리의 몸을 깨어나게 합니다. 혹시 이런 광고 들으셨어요? 그게 이제 뭔지는 모르겠어요. 백한지 청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술이 내 몸을 깨어나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수줍음 타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야기가 술술술술술 나오게 돼. 그러니까 이 술은 뭐냐? 우리들의 몸을 깨어나게 한다는 거. 우리들의 입을 깨어나게 한다는 거. 그런데 이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 약품적인 뜻에서 측면에서 술은 각성제, 활성제가 아니고 술은 억제제다, 억제제. 그래서 무엇을 억제하느냐? 우리 뇌의 중추신경을 책임지는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통제, 이제 우리들의 모든 기능을 통제해서 정상적으로 판단력, 자제력, 균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통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억제하는 억제제가 뭐냐? 바로 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술만 드시면 이야기가 술술 나오겠습니까? 평소에 그 말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을 때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기능이 억제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평소에 정상적인 기능을 가졌을 때는 하지 못하는 말을 술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교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삶에서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과오를 저지를 수 있는 말들을 우리가 뱉게 됩니다. 이것은 말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술을 먹게 되면 감정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깔깔 웃다가 갑자기 눈을 부리키면서 네가 그럴 수 있냐, 왜 내한테 눈부라리냐 그러면서 또 한 판 붙어요. 그래서 남의 작은 것은 너무너무 커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은 정말 작게 보여요. 그래서 술을 먹게 되면 이 균형, 통제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쉽게 폭력적이 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이제는 폭력적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유혹들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통제 기능이 억제되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술은 많은 경우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아시죠? 술은 우리 몸에 유익한 게 거의 없습니다. 몸에만 유익한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신과 영혼에도 이것은 유익한 게 없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만큼이나 그 당시도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빠질 수 없는 게 뭐였느냐? 술이었습니다. 술. 그래서 그 술이 취했을 때 사람들이 벌이는 그 난잡한 모습들을 생생하게 바울은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방탕으로 행복과 자유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 술은 우리를 방탕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술 아무리 마셔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술 마신다고 해서, 취한다고 해서 실수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실수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 번 마실 때마다 실수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100번에 한 번이 되든 1000번에 한 번이 되든 그 술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돌이키기 힘든 그런 잘못들, 오류들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술 취하지 않는 게 바로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술에 대한 가르침을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잠언 23장입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제가 그냥 읽기로 했어요. 왜? 제가 잠언 어디 있나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분들이 성경 어디 있다 이걸 제가 물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위에 자막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충격받아서 이제는 자막을 웬만하면 안 띄우려고 합니다. 잠언 한번 찾아보시죠. 잠이 오실 때까지. 자, 이제 잠언 23장 29절부터 이거는 아마 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꼭 귀에다가 계속해서 읽어드리셔야 돼요. 이거는 29절.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다섯 가지가 언급됐습니다. 재앙, 갑작스런 재앙 누구한테 오냐, 그리고 불필요한 근심거리 누구한테 오냐, 그리고 싸우는 거, 분쟁하는 거 누구한테 오냐, 그리고 원망 누구한테 오냐, 까닭 없는 상처 누구한테 오냐, 그리고 29절 마지막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옆에 있는 분들 눈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혹시 지금 눈이 붉은가 아닌가 아직도 안 깬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0절에 누구한테 있느냐 답변을 합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잠긴 자에게는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 혼합한 술을 과로 다니는 자는 전문 용어로 짬뽕입니다. 이제 술 짬뽕에서 드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을 보시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고대인들이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만든 가장 귀하고 맛있는 음식, 음료가 뭐냐? 그건 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 붉고 색깔도 끝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잔에서 번쩍입니다. 그리고 그걸 한 잔 딱 입에 넣으면 순하게 샥 내려갑니다. 뭐 제가 먹어본 사람처럼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소시적 이야기. 그러니까 그 순하게 내려가는데 그 다음 말이 뭐죠?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마라. 줄쳐놓으셔야 돼. 보지도 마라, 보지도. 그러면서 이제 32절,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솔 것이다. 그렇게 빛깔 좋고 번쩍이고 순하게 내려가는 그 술이 나중에는 우리들을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쏘아서 우리들의 삶에 치명적인 그런 고통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때가 되면 술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지금 이제 33절에 술 취하면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환상 보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성령에 취해도 환상이 보이고 술에 취해도 환상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33절 후반부,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다. 교회 용어로 하면 방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술 취해도, 성령 충만해도 방언하지만 술 취해도 샬라샬라 합니다. 방언을 해, 방언을. 그리고 이제 34절, 참 재밌는 말씀인데 술 드신 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 34절,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도 그것이 최고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34절 후반부, 너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이거는 뭐죠? 공명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 눕는가 한번 보여줄까? 그러면서 돛대 위에 누워서 고개 부리는 거죠. 고개. 술 드시고 나면 어떻게 되죠? 공명심이 작동이 돼요. 그리고 이제 35절 참 재밌는 말씀인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다. 술 드시다가 술 취한 상태에서 한 방 맞으면 취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 때려봐라, 때려봐라. 그러다 더 맞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35절 후반부 보시면,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다. 언제 아프죠? 술 깨고 나면 아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맞으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을 드시고 나면 뭐 맞아도 뭐 맷집이 끝내주는 거죠. 그리고 35절 마지막,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이거는 뭡니까? 중독입니다. 중독. 술은 사람을 중독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죠. 이거 보지도 마라, 보지도. 그것이 너희들의 육체적인 건강에도, 정신적인 건강에도, 영적인 건강에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 술 보지도 않는 게 그게 정말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어쩌면 이런 어떤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돌아오시면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처럼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라. 술에 취해지지 말고 성령으로 가득 취해져라. 그리고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성령의 그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라.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 지배를 받으라는 겁니다. 술에 지배되지 말고 성령님께 지배를 받아라. 그리고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고 성령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19절을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시편, 그 시를 이야기하고 찬송을 드리고 악기를 가지고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로 어떻게 하죠? 서로 화답합니다. 서로.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거룩한 교제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후반부에는 너희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홀로 있을 때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가 나와요. 저도 이제 대학을 다닐 때는 뭐 조금씩 마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친구들, 뭐 후배들 권해서 한 소주 한 병 정도는 마셨어요. 그렇게 이제 마시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소주가 들어가도 찬송가를 부르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노래는 오동잎 한잎도이, 그리고 돌아와요 부산아. 아, 정말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되더라.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술 취하면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노래는 많은 경우에 방탕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우리에게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노래는 누구를 향해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가 있고 찬송이 있고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 그 노래를 함께 부르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이제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믿는 형제들과 같이 자취를 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얼굴만 씻고 같이 그 참 허름한 자취방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 그 집 자취방의 주제가는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정말 그 찬송을 부르면요, 그렇게 서글픈 자취방, 그런데 자꾸 찬송 부르다 보면 이것이 허름한 자취방이 아니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지극히 높은 이름을 천사들이 찬송하는데 바로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영죽을 우리 죄인이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장소로 그곳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를 다닐 때도 우리 이제 친구들과 같이 때로는 이제 수업 다 마치고 한 밤 11시쯤 모여서 같이 찬양을 드려요. 같이 찬양을 드리면 온 천하 모든 만물 주께 돌아와, 이런 복음 성가가 있어요. 후렴에 보면 온 천하 모든 만물 주께 돌아와, 정말 무릎 꿇고 주 앞에 경배 드리네. 정말 모두가 잠든 시간이지만 함께 모여서 이 찬송 부르다 보면 정말 다윗이 꿈꿨던 그 비전들이 막 마음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온 천하 모든 만물 주께 돌아와서 정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높이게 되는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참 우리 친구들, 후배들, 성도들과 함께 이 찬양을 들을 때 정말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송을 들을 때 막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늘이 열리는 것 같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 같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그리고 비전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마음의 답답한 것들, 눌렸던 것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고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 속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들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뭐가 되느냐? 바로 함께 모여서 때로는 가정에서 예친에서 함께 모인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시와 그리고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귀한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다시 한번 찬송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에게 화답할 수 있는 이 거룩한 교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기억을 해보면 저는 참 우리 그 찬송가의 은혜를 제가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때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무슨 마음인지 한 초등학교 한 6학년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찬송가를 한 곡씩 외웠습니다. 찬송가를. 그래서 그때 십자가를 내가 지고 뭐 이런, 그리고 또 흰 눈보다 더 희리라 뭐 이런 찬송가를 하루에 한 곡씩 제가 외우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실 때가 아니었는데 제가 밤에 자기 전에 그 찬송가를 막 부르고 있으면 우리 아버님이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저놈 자식이 내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렇게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들리셨다. 그때 저는 참 찬송가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닐 때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는 참 제가 요즘 운전을 하니까 참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잃어버린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외식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저는 길거리 가면서 찬송가를 외우고 길거리 가면서 이 성경을 좀 봐야 도 같으실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하루하루마다 찬송가를 이렇게 하루 한 곡씩 외웠어요. 1절부터 4절까지 거기다가 꼭 옛날에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1, 2, 3, 4절 다 적어서 학교를 오가고 그리고 지하철 타고 오갈 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외웠어. 그리고 외우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나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찬송은 내가 배우기를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참 믿음이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곡조 있는 기도로 찬송가 썼습니까? 제가 이 말씀, 이 찬송과 가사 하나하나 아직 그 깊이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저의 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언젠가 이 기도가, 이 찬송에 담겨져 있는 이 가사, 이 기도가 하나님 저의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 찬송가를 정말 수십 번도 외웠어요. 외우고 부르고 외우고 부르고.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은 영적인 체험들이 어디에서 주어졌는가 하면 이렇게 찬송과 가사를 외우고 때로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힘이 들면 찬송과 펴놓고 그 가사를 묵상하고, 그래서 그 가사를 묵상하고 또 하다 보면 갑자기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어느 순간에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흘러나오면서 그 찬양을 드리면 정말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 그런 평화, 그리고 그런 꿈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시는 은혜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간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무엇이 살아나느냐? 찬송이 살아납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 드리는 것이 너무 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홀로 있을 때도 우리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할 수 있는 그 기쁨, 그 감격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20절을 보시면 범사의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힘이 생기느냐? 감사하게 됩니다. 원문도 영어도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는 노래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에 감사하느냐? 범사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어쩌면 정말 힘겹죠. 힘겹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찬송가 가사 보면 예를 들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가 2절에 보면 이런 가사 있잖아요. 정말 세상에 그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내가 고생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내가 고생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데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정말 속에도 근심 밖에 걱정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가사를 보면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네. 속에 근심 밖에 걱정 이 모든 것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바로 주님의 이 보배로운 피 안에서 다시금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고되고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는 이 모든 일들, 이 힘겨운 삶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나만 혼자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누구시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정말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실 만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남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몰라도 그분은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사랑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돌보고 계시고 둘러싸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과 능력으로 둘러싸고 계시며 항상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는 예수님,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이 고된 상황까지도 마침내는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감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금 이 21절 말씀은 이어 펼쳐지는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의 하나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그 관계를 설명할 때 대전제, 대원칙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은 악하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낙관할 수 있습니다. 왜 낙관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영광스럽게 하셔서 마침내는 우리들 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글자꿈이 되게 하십니다. 누가 이것을 하시느냐?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글자꿈으로 그분이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낙관할 수 있는 것,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성령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 그리고 이 주님이 우리 속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계십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 그리고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속에 이 성령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성령님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지금 그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친히 그분이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니까 그들 속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긍정하고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바로 모여서 날마다 이것을 확인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거대하고 우리들 자신은 약해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들의 연약함보다 더 크십니다. 세상의 악함보다도 성령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마침내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 이 소망, 그리고 이 소망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이것이 기독교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바로 그들 속에도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도 복종하게 됩니다. 정말 그들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정말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왜? 그들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주님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주님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긍정하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 꿈을 꿉니다. 언젠가 이들이 하나님의 글작품이 될 것 우리가 꿈을 꾸면서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는 이해 안 되는 일 많아도 그들을 경외하고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퍼 같은 분은 성도의 공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말을 할 때는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그들 속에 계신 주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속에는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주의 이웃들, 그 속에는 누가 계시느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대접하고 격려하는 삶을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술 취하지 말고, 돈에 취하지도 말고, 쾌락에 취하지도 말고, 성공 욕구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어떻게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죠?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에 충만하셔서 다시 한번 거룩한 교제, 거룩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 홀로 있을 때마다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대접하고 복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